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도시 사람들과 부자 같은 상위 계층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미가는 시골 출신으로 주로 시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가는 당시 사람들이 저지르는 우상 숭배, 악한 생각과 계획, 점치는 복수를, 부정직과 부자들의 강포, 만연한 타락 등을 경고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도 들어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아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가에게 그런 예언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진노를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씀처럼 우리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12장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들에 관하여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에 이제 내가 그것들을 바로잡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아직 이교도들이었을 때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휩쓸려 들어서 말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참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선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한 성령님으로서 각 사람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모든 부분들이 한 몸을 이루듯 귀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이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몸은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이 나는 손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귀가 몸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온 몸이 다 눈이라면 몸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온 몸이 다 귀라면 몸은 아무런 냄새도 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기 다른 일을 하도록 우리 몸에 각기 다른 부분을 주셨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같다면 어떻게 우리의 몸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몸에 여러 부분이 있으나 실은 다 한 몸인 것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몸 가운데서 우리가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주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특별히 더 잘 돌보고 남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은밀한 부분들을 더욱 아름답게 꾸밉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얼마든지 드러내 보여도 좋은 부분들은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부분들을 결합하시고 볼품이 덜한 부분에는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서로 나뉘지 않고 오히려 몸의 각기 다른 부분들이 서로에게 같은 정도의 관심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부분도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몸의 한 부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면 다른 부분들도 다 같이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 몸의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지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이 교사입니까? 모든 사람이 기적을 행합니까?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 언어들을 통역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다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1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스무 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다음은 너희 곁에 서서 너희를 도울 사람들의 이름이다.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우르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르 아들 느다엘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수르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라는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루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다. 이들은 회중이 추대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 각 부대의 지휘관이다. 모세와 아론은 임명받은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둘째 달 초하루에 전체 회중을 불러모았다. 회중들은 모두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하였다. 스무 살이 넘은 남자는 모두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루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만 6,500명이다. 스므온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만 9,300명이다. 가세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가치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만 5,650명이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7만 4,600명이다. 이사갈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만 4,400명이다. 스불론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만 7,400명이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에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만 500명이다.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에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므낫세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3만 2,200명이다. 베냐민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에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랐다.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3만 5,400명이다. 단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스무 살에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단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6만 2,700명이다. 아셀의 접선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만 1,500명이다. 납달리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명단에 올렸다.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만 3,400명이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각 집안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스라엘의 열두 지도자들과 함께 교사하여 등록시킨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안별로 등록되었다.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교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친안에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증거기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기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께서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바로 이후였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는 바로 신앙의 역사에 이은 실수라는 데서 오늘 신앙의 행위 뒤에 남게 되는 방심과 은혜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딴 것들에 눈 돌리다 신앙의 깊이를 잃어버리는 요식 행위에 만족하는 다소 미신적인 믿음의 경계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흔들리는 마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허전한 마음의 성경을 꺼내 읽어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에게서 빌립이 봤던 처량함이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같은 과정을 답습하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1절을 참고하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사실은 함께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있다고 임마누엘을 외칩니다. 한마디로 착각에 사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착각만큼이나 비극적인 것도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잃었다고 깨닫기나 하면 찾기라도 할 터인데 예수도 없는 신앙을 가지고 헛된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껏 감정만 부풀려 있는 그러면서도 천국은 제 것이라고 떠벌리는 가련한 모습은 참으로 불쌍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자만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저들을 세계 각지에 흩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자신의 생각과 헛된 꾀로 헤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실 속에서 늘 열매로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과 그럴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생각의 차이도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삶에 예수께서 명령하고 계심이 확실한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첫 번째로는 48절과 50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를 잃어버린 삶이란 그런 제목으로 나눕니다. 예수쟁이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참으로 인생의 가치를 잃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인생의 기간은 헛된 인생의 기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생명에 있고 예수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주님이 동행하시는가는 죽어서 냄새나는 삶인지 살아서
삶의 향기를 나타내는지가 관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역시 요한복음 14장 6절이고요. 주님은 요한사도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확실히 모시고 삽니까? 모든 것은 다 잃어도 예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를 잃어버린 삶은 비극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칠흑 같은 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렸다든지 또는 멀리 계시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예수님을 잃었다가 천신만고 끝에 찾았지만 그 예수를 대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자세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삶이란 짜증스러운 삶이 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중략을 하고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48절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베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도 엘리사벳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그렇죠. 처음 깨달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삶은 자신들의 수고만 생각하고 짜증스러워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양지와 음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삶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웃음과 기쁨이 마르지 않을 것이지만 주님 멀리하면 과거에 자신이 한 수고만 내세우고 쉽게 짜증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은 근심하는 삶이 됩니다.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48절 하반절인데 주님을 마음에 모신 첫째의 복이 마음의 평안과 감사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내일 먹을 때거리가 없어도 마음은 걱정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잃어버린 삶의 마음에서는 가만히 근심부터 머리를 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의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전혀 색다른 말씀을 하시거나 방언을 하신 것도 아닌데 특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49절 하반절에 주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이라는 선자를 통하여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는 누가복음 2장 34절 하반절에서 35절의 예언을 들을 때도 알아들었는데 예수를 잃어버렸던 경황 중에서는 쉬운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나와는 관련 없는 먼 이야기로 들릴 때도 예수님을 잃지 않았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한순간이라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주님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41절에서 43절이죠. 유대인들의 특징은 언제나 절기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예수님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절기를 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호세아서 2장 11절에 말씀하셨고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절기에 매여 신앙하는 갈라디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절기는 물론이고 날과 달, 절기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신앙하는 습관적인 믿음 생활은 아직도 복음보다는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 생활이요 예수도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경계를 여러 번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는 삶은 항상 쉬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든 흩어져서 세상에 살든 예수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절기에 의례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의례적으로 마치고는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우리는 예배에 오든 어떤 일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 오든 예수도를 챙겨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44절 상반절이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이 모든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인데도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내 감정이 먼저 앞서버리는 경험들을 신앙인들도 들어 만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44절 하반절 같은 경우죠. 신앙의 문제는 혈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친척이라는 관계 때문에 믿음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49절 하반절에 하심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아들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는 또한 친척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신앙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면 두 번째로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5절이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우리는 이뤄진 순서를 역순으로 추적해야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상반절에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면 세 번째로는 약속의 장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6절 상반절이나 49절이죠. 살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최종적인 회복은 언제나 성전에서입니다. 모임의 회합, 교회의 예배,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지휘하시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여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